시편 30번 메시지. 하나님의 집이 황폐케됨과 그 해결책이신 그리스도. 시편 73편부터 76편까지.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지만 그 장에서 신성한 계시는 많이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얼마만큼 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으로서 신실하고 능력 있는 분을 뜻합니다.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능력 있으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더욱이 고유 명사인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나 수로 창조하시니라는 단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3일, 곧 셋이심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확실히 성경 전체를 거쳐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전진하는 신성한 계시의 어떤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한 계시며 신약이 기록되기 전에는 완전케 되지 않았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들, 특히 바울은 그의 14서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나 다윗이나 말라기 시대에는 심지어 사도행전 끝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케 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통교리가 오직 주 예수님이 열두 사도에게 가르치신 것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념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제자들은 실제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계시하시도록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지어 주 예수께서 땅 위에 계셨을 때조차도 완전케 될 필요가 있었음을 봅니다. 확실히 바울은 성령께서 많은 것들을 계시해 주신 사람이었으며 그는 그의 서신들에 이러한 것들을 기록했고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도록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음을 가리킵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나 시편에는 그러한 말씀이 없으며 사복음서에도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안의 신성한 계시가 점진적이라는 것과 계시록 끝에 이르기 전에는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예시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은 신성한 계시가 완전케 되었으므로 아무도 그것에 더하거나 제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달리 말해서 성경 자체는 계시 전체가 완성되고 종결되었다는 것과 몰몬교도들처럼 추가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신약 전체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 부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시작하여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다른 사도들로 계속됩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완성된 신성한 계시가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의 원칙들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신성한 계시가 점진적이라는 기본 원칙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관해 분명하다면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신성한 계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견에 속한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의견을 신성한 계시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시편에 올 때 우리는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만납니다. 나는 시편이 시편 기자들의 복합적인 정서에서 나온 표현들이라는 존 넬슨 다비의 견해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들의 정서의 모든 방면을 신성한 계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지혜롭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시편 기자들은 어느 정도 신성한 계시를 받았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이러한 계시를 받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원수들을 미워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정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서를 갖게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을 매우 귀히 여기고 심지어 그것들을 높이기까지 합니다. 그와 반대로 나는 다비에게서 시편에 있는 얼마만큼의 표현들은 신성한 계시의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시편 기자들의 복합적인 정서의 표현이라는 것을 보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말해낸 시편 기자들은 경건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이 좋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성경의 원칙들 중 하나에 반대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드러내고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성경이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을 믿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확실히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 예수님을 조롱할 때 한 말도 하나의 복입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려는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이들이 한 말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신성한 계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많은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이 없다면 우리는 신성한 계시를 보여주기 위한 합당한 배경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보지만 이 책에는 가르침이나 교훈이 있다 해도 매우 적습니다. 가르침이나 교훈이 없이 어떻게 많은 계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서 로마서는 창세기와 매우 다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는 바울의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역사와 교훈입니까? 아닙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정서의 표현들을 봅니다. 특별한 표현 안에 신성한 계시가 얼마나 밝혀져 있는가는 그러한 표현이 담고 있는 정서의 종류에 달려 있습니다. 확실히 원수들을 미워하는 다윗의 정서의 표현은 신성한 계시에 속한 어떤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시작하는 말이 여러분, 특히 젊은 세대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합당한 기초를 갖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어떤 표현들은 신성한 계시에 속하지 않고 시편 기자들의 복합적인 정서에 속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의 황폐와 그 해결책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 73편부터 76편까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황폐함의 문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어도 그것이 불타고 그것을 둘러싼 성이 폐허가 될 정도로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무엇이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고 범죄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황폐케 됨의 내재적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범사에 그분에게 탁월한 위치, 즉 첫 번째 위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리스도께 탁월한 위치를 드리는 데 실패한 것, 즉 그들이 그분을 공경하고 높이는 데 실패한 것이 그들을 죄악되고 악해지게 했습니다. 원칙은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만일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 중에서 탁월한 위치를 가지시도록 범사의 첫 번째 위치를 그분께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황폐는 항상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데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귀히 여기고 높임으로써 해결됨. 황폐함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귀히 여기고 높임으로써 해결됩니다. 최근에 아나하임 교회는 부흥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아나하임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탁월한 위치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극도로 높이며 그리스도를 처음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참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의 참된 부흥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범사에 생명주는 그리스도께 첫 번째 위치를 드리는 데 달렸습니다. 황폐함과 그 해결책의 문제에 관하여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는 시편 73편부터 76편까지를 하나하나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성도들의 고난. 시편 73편은 추구하는 성도들의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선하심. 시편 73편 1절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선하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한 목표와 표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편 기자의 고난과 당혹해함. 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편 기자의 고난과 당혹해함의 기록입니다. 2절은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한 상황으로 인해 거의 실족할 뻔하였음을 가리킵니다. 시편 1편이 악인이 형통하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반면 여기서 시편 기자는 평안하고 재물을 쌓은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인해 심히 당혹해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그가 마음을 헛되이 청결케 하였으며 그가 온종일 재앙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 그가 징벌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시편 73편에서 우리는 재앙을 받는 율법 준수자를 봅니다. 15절에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상황을 말했더라면 그들은 실족하여 말하기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모두 형통하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율법을 지켰지만 전혀 형통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가 당혹해했음을 말합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이것은 무거운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상황을 고려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괴롭고 당혹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해결을 얻음. 17절부터 28절까지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해결을 얻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성소, 즉 그분의 거처는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소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영 안으로 돌이켜 교회 집회들을 가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성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악인에 관한 상황에 대해 또 다른 관점, 곧 특별한 지각을 가질 것입니다. 악인은 파멸에 던져지기 위해 미끄러운 곳에 두어짐.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간 후에 시편 기자는 악인이 파멸에 던져지기 위해 미끄러운 곳에 두어졌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로 하여금 저희가 어찌 그리 졸기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순수하게 추구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그의 유일한 소유가 되시며 땅에서 그의 유일한 사모할 자가 되심.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하늘에서 그의 유일한 소유로 그리고 땅에서는 그의 유일한 사무할자로 취함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얻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서 바울도 동일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73편은 이러한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에 관해 질문한 것을 답변하는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관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제한받을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에 의해 많은 것들을 벗기심을 당할 것입니다. 욥기 라이프 스타디에서 보겠지만 이것이 바로 욥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황폐케됨. 시편 73편이 추구하는 성도들의 고난에 관한 것인 반면 시편 74편은 하나님의 집이 황폐케됨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의 영구한 파멸과 손상을 고통스럽게 제시함.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소 안의 영구한 파멸과 손상을 시편 기자가 고통스럽게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 구절들은 시편 기자가 두 가지를 염려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거처는 둘 다 손상되었습니다. 이것에 관해 시편 기자는 깊이 실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그분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필사적으로 부르짖음. 12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그분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에 묘사된 대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언약을 돌아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신 언약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무시하실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편 기자의 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의 한 본보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셔서 폐허가 된 성소를 회복하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황폐케 하는 자들을 심판하심. 시편 75편은 그리스도께서 황폐케 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에 관계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에 그리스도나 메시아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 시편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따라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75편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신성한 삼일성의 둘째 분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분이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은 황폐케 하는 자들 위해 임합니다. 그분이 정하신 때에 황폐케 하는 자들 위해 임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내가는 틀림없이 의로운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북쪽에 계신 분으로 말미암는 높임을 옹호하기 위해 악인의 높이 들린 뿔을 뱀. 4절부터 10절까지에서 시편 기자는 북쪽에 계신 분으로 말미암는 높임을 옹호하기 위해 악인의 높이 들린 뿔을 베는 것을 말합니다. 6절과 7절은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높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북쪽에서 말미암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그리스도가 유일하심을 나타냅니다. 높임은 그분이 거하시는 곳 아닌 다른 어떤 방향에서도 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탁월한 위치는 그분이 얻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처 안에서 승리하심. 시편 76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처 안에서 승리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뛰어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장막 안에서 승리하심. 1절부터 5절까지는 영광스럽고 뛰어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장막 안에서 승리하심에 관한 선포입니다. 2절은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음이요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4절은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영광을 말합니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노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찬양함. 6절부터 12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노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에 관하여 10절은 그분이 남은 노로 그분 자신을 묶으실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하여 7절은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라고 선포하며 11절은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73편부터 76편까지는 네 가지를 다룹니다. 그것은 곧 성도들의 고난과 하나님의 집이 황폐케됨과 그리스도의 심판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네 편은 시편 기자들의 복합적인 정서의 표현이므로 우리는 신성한 정서들에서 단지 인간적이기만 한 정서들을 분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합당한 원칙에 따라 거룩한 말씀을 분별해야 함을 뜻합니다.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바울 서신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어깨 위에 서서 시편들을 연구한다면 시편 150편 모두에 관해 분명한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